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쭤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어떤 잔치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병이어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오병이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까지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이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마가복음에 많고 요한복음에도 7가지 중요한 표적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전부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표적, 이 오병이어 이야기만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묵상하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의 맥락에서는요, 두 가지 잔치 이야기가 나와요. 어제 헤롯이 벌인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묵상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헤롯이 벌인 잔치와 오늘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잔치가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헤롯의 잔치, 헤롯은 헤롯 왕가에는 대헤롯이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헤롯을 대헤롯이라고 그래요. 그 아들들이 있어요. 헤롯 왕가가 이게 당시 유대 지방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보통 헤롯 안티파스 이렇게 말하는데 헤롯 안디바 뭐 이렇게 말하는데 갈릴리와 베르야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이 갈릴리와 여기 베르야를 다스려 여기는 헤롯 빌립이 다스리고 여기는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헤롯의 여러 아들들이 이렇게 나라를 나누어서 다스렸는데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바스가 다스리는 곳이 이제 그저 갈릴리와 이 그러니까 사해 인근의 그 베르야 지방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안티바스가요 상당히 문란한 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내를 바꾸는 와중에 나바테아 왕국이랑 전쟁도 벌어지고 그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배상금도 물고 나중에는 결국 실각해가지고요 로마로 끌려가요. 그래가지고 그 시대에는 갈리아라고 불렀는데 요즘으로 치면 프랑스 남부 지역으로 유배 당해가지고요 유배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헤롯의 아들이었는데 상당히 뭔가 좀 여리면서도 허영심 강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제도 우리가 어제 헤롯 잔치 벌이는 장면을 어제 묵상하셨겠지만 이 사람이 허영심에 사로잡혀가지고 큰 소리치다가 이제 결국에는 세례요한을 죽이는 장면을 우리가 어제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된 이야기는 세례요한 살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6장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예수님 홀로 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또 보내신 거예요. 그 둘씩 조금씩 짝을 지어가지고 여기저기 보내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전파하면서 예수님 보내신 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 고치고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무슨 소리를 하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헤롯이 그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세례요한이 죽은 자가 살아난 것 아니냐, 자기가 목 베어 죽인 이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세례요한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으면 이런 엉터리 같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세례요한이요, 이 헤롯이요, 헤롯이 세례요한을 죽이고 난 뒤에 그 죄책감을 벗어버리지 못한 거예요. 자기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 복음 전파하니까 자기가 죽인 세례요한이 마치 되살아난 것처럼 이렇게 두려워했다고 하는 거죠. 요한, 이 헤롯이요, 아주 흥청망청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흥청망청 노래고 춤추고 잔치를 벌여도요 죄책감을 벗어버리지 못한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죄는 용서받지 않으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죄는 용서받지 않으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 죄책감이라는 것은요 시간이 지난다고 지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용서받고 씻음받아야 해결이 되는 것이지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요한 죽이고 난 뒤에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헤롯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 뭐 그런 두려움과 그런 불안에 매였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그 죄가 우리를 찾아내요. 그래서 그 죄는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고 씻음받아야 되는 것이지 시간 지나고 잊혀진다고 해서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이 헤롯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였는데요 그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요. 가끔씩 어떤 사람들은요 즐겁게 살면서 재미있게 살면서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뭐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춤추고 노래하고 잔치 벌이면서 재밌게 살면서 그 근본적인 질문을 덮어버리는 이 헤롯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 보시면 마가복음 6장 19절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6장 19절 20절 성경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기어 죽이고자 했으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사람이 세례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세례요한이 하는 일이나 또 그 세례요한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이 헤롯은 아 세례요한은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거를 인정을 했어요. 그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을 함부로 대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자기가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았거든요. 그러니 세례요한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헤롯 네가 당신이 왕이지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아주 혹독하게 책망했어요.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아주 무서운 여자. 그래가지고 이 세례요한을 없애버리려고. 그런데 헤롯이 이 세례요한을 보호해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비록 내 죄와 허물을 책망하고는 있지만 이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 헤롯이 세례요한의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막 죄책감이 일어나요. 아 내가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세례요한이 하는 말을 정말 달갑게 들었어요. 그런데 범민만 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들으면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막 고민하고 범민하고 갈등을 해요. 그런데 그게 전부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막 달갑게 들어요. 맞아 진짜 그래야지. 그런데 집에 가서 그냥 열린 음악회 보면서 다 잊어먹고 무슨 요즘 주일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일 저녁에 뭐, 재밌는 거 뭐 해요? 요즘은? 다 성경만 읽으시느라고 모르시는군요. 집에 와서 텔레비전 앞에 앉아가지고 다 잊어먹는 거예요. 야구 경기 보면서 잊어먹고. 말씀을 들을 때는 달갑게 들어요. 막 고민하고, 맞아,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하다가 다 잊어먹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헤롯처럼 되지 맙시다. 이 사람이 선지자를 알고 그 말씀을 즐거이 들어요. 그런데요, 고민하고 번민하고 갈등하다가 그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할 줄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가복음 6장 25절과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6장 25절과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로엔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 영맹세한 것과 갈릴리의 귀족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였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막 춤을 추면서 흥을 돋군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뭐든지 나한테 구하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막 큰 소리를 친 거죠. 근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엄마의 말을 듣고 세례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왕이 심히 근심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해서는 안 되는 줄 알았지만 입으로 뱉어낸 말이 있는 거죠.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래, 이 사람이, 이 헤롯이 결국 자기가 맹세한 것과 안전자들로 인하여라는 말은 결국 자기 체면인 거죠. 이 헤롯이요, 결국 자기 체면 때문에 세례요한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것이 아니라 자기 체면, 자기 허영심에 매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혹은 그런 나는 한 번 입 밖에 낸 말은 다 지켜, 뭐 이런 자기 체면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헤롯처럼 되지 맙시다. 네. 결국 이 헤롯이 벌인 잔치는 아주 잔인한 살인극으로 끝났습니다. 헤롯으로 하여금 거대한 죄책감을 짊어지게 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잔치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벌인 잔치는 그런 헤롯이 벌인 잔치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물론 예수님의 이 잔치는 계획된 일은 아니었어요. 원래 예수님이 계획하신 일은 제자들을 좀 더 쉬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30절과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을 예수님이 파송하셔가지고 이 얼마 동안이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자들이 열심히 사역하다가 돌아온 거죠. 예수님이 보실 때 제자들이 너무 수고하고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조금 쉬게 해야겠다. 그래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말씀하시면서 배를 타고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시려고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시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늘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갈릴리 호수가 크지 않아가지고요. 언덕 위에 올라가면 배가 어디로 가는지가 다 보여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몰려든 거예요. 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쉬려고 했는데 본래 계획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는요. 늘 계획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계속 하려고 합니다만 그리고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하나님 나라에는 계획대로 안 되는 일도 많아요. 계획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여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계획대로 안 되어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도 남을 유익하게 할 수 있다면 조금 여백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마가복음 읽을 때 예수님이 밤에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서 정말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려고 한 거죠. 그런데 제일 먼저 무덤에 머물고 있던 귀신 들린 사람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 고쳐주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아요. 그 자기들 동네 오지 말라고 다시 돌아가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밤새 풍랑 있는 바다를 건너가셨지만 다음날 아침에 돌아오세요. 사실 그거 예수님의 생각대로 안 된 거죠. 예수님은 거라산의 지방에 가서 사역하려고 하셨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고 예수님 오시면 더 큰 문제가 생기겠다. 돼지 2천 마리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자기 동네에 쫓아낸 거예요. 그 예수님은 가셨다가 다시 배 타고 돌아오세요. 계획대로 안 되는 거죠. 야이로의 집에 딸이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가시다가 혈루증 하는 여인 만나가지고 시간이 지체가 돼요. 시간이 지체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야이로 딸이 죽어요. 뭐 이런 것들은 사실상 계획대로 된 게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여백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여유가 있어가지고요. 누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러면 가시다가도 멈추어 서시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너무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가지고 꼭 계획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요.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성과 중심의 사람들은 괜찮은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중요하고 계획이 중요하고 그 계획을 잘 이루어가는 게 중요한데요. 너무 매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파고들 만한 틈을 좀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누군가가 내 도움이 필요하면 좀 마음을 열어주고 시간을 열어주고 돈을 좀 열어주는 그래서 누군가가 내게 기댈 수 있도록 여유를 좀 만들어주는 이런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목표 너무 뚜렷하고 자기 계획이 너무 명확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간다면 내가 추구하는 목표는 달성할지 모르죠. 내가 생각한 계획은 이룰지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한 일을 하려고 하실 때 쓰임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여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백이 있어야. 여유가 좀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뭐 그런 여유 이런 거 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 애처로운 사람들을 보여주실 때 좀 마음을 열고 손을 펼 줄 아는 이런 여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쉬려고 하셨는데 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렸는데 더욱이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사람들은 정말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영혼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34절을 보시면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그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물이 나요 불쌍히 여기 있어라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면 우리는 양을 기르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면 확 와닿는 느낌이 좀 없을지 모르겠어요. 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거는 정말 아무데도 의지할 데 없고 아무데도 기댈 데 없는 그런 불쌍하고 가련한 양은요 야생 염소 이런 야생 양 들어보셨습니까? 야생 염소는 있는데 야생 양은 없어요. 왜냐하면 양은 누군가가 돌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이 체형이나 뭐 이런 것 자체가 이렇게 야생에서 살 수 있는 짐승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가 돌봐야만 살 수 있는 양이에요. 산양 뭐 이런 거 있지만 산양 야생 혼자 살아가는 근데 그런 양은 그야말로 기르는 양하고는 전혀 다른 그래서 이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다 사냥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들인데 지난번 예레미야 읽을 때 무너지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런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존재로 비유한 것을 예레미야 10장에서도 본 적이 있고 예레미야 23장에서도 본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 10장에 보면 목자들이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하여 모든 양떼가 흩어졌다. 예레미야 10장 20절 21절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 그렇게 양들이 다 흩어지는 이런 아주 불쌍하고 가련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로 무너지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묘사한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 23장에도 있고요. 성경에 많아요. 성경에. 성경에 목자가 제 역할을 못해가지고 흩어지는 양떼. 그래서 정말 버텨낼 수 없는 가련한 그런 인생들로 비유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께 모인 무리들을 볼 때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한 인생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차마 내치지 못하고 외면하지 못하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가 아마 길어졌던 것 같고 그래서 해가 저물어 갈 상황이 되었어요. 제자들이 이제 그만하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 사람들 지금 해가 저물어 가는데 흩어서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35절부터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부터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기가 막힌 거죠. 200데나리온 아마 그 시대 일용직 노동자들의 1년 연봉쯤 되는 돈이었다고 그래요. 엄청난 돈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무슨 돈이 있다고 해서 어디 가서 빵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을 공급하는 가게 그 시대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은 앞서 마가복음 6장 8절 9절 이런 데 보면 열두 제자 보내시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갖지 말아라고 신발만 신고 두벌로 떠 있지 말아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마가복음 6장 8절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로 떠 입지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내셨는데 제자들에게 무슨 먹을 게 있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 제자들이 뭔 양식을 많이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제자들이 먹을 거 자기 먹을 것도 없는 신세라는 것을 예수님이 왜 모르셨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니까 기가 막혀서 말하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명령하신 이유가 뭐였겠어요? 예수님이 다 아실 만한 상황에서 제자들이 당연히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실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명령하실 때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경험하게 하시고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던 것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아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38절부터 40절 한번 볼까요? 38절부터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떼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봐라.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을 떼로 지어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해라. 푸른 잔디. 팔레스타인은요 푸른 잔디를 볼 때가 비가 오는 우기 때만. 비가 오면 푸른 잔디. 그리고 건기가 되면 다 메말라요. 그런데 푸른 잔디 그래서 우기가 되어서 비가 온다 뭐 이런 거를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푸른 잔디 이걸 강조해요. 때로 100명씩 50명씩 앉아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목자처럼 이 목자 없는 양떼를 보살펴 주시는지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푸른 잔디 위에 100명 50명씩 앉아있는 사람들은 마치 푸른 잔디 위를 무리지어 다니면서 양들은요 무리지어 다녀요. 그러면서 꼴을 뜯어먹는 그런 양떼처럼 보여요. 시편 23편 1절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이 마치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면서 먹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오늘 본문이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들을 먹이시는 목자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음식을 나누시는 장면도요. 41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여기서 예수님이 음식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셨다고 하는 이런 동사의 표현들,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셨다고 하는 이 표현은 아주 전형적인 표현인데, 이를테면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나누실 때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표현이 그대로 반복이 되는 거고, 그리고 유월절 만찬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며 성만찬을 할 때 늘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식사를 재현할 때마다 사용했던 표현이 여기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이 오병이어는 마치 언약의 식사 성만찬과 같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음식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셨는데요. 사실 그거 요한복음 6장에는요. 예수님의 살과 피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잔치가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어요. 오늘 42절부터 4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2절부터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천명이요. 떡을 먹은 남자가 5천명이었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남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은 여자들과 더 많은 아이들이 있었을 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했느냐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남은 떡과 물고기가 열두 바구니가 찼다. 남은 것이. 예수님이 얼마나 풍성한 잔치를 베푸셨느냐. 고대 사회에는요, 음식이 남아야 풍성한 잔치였어요. 참가자 숫자 먹을 것 딱 해가지고 딱 맞추는 거는요, 인색한. 그거는 잔치에 참여한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 그래서 뭔가 풍성하게 남는, 더욱이 열두 바구니, 열두 지파잖아요. 열두 바구니.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 잔치였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다 배불리 먹었어요. 다 배불리. 우리 지난번에 신명기 묵상할 때 하나님이 신명기 8장 9절 10절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적과 꿀이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땅에서는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먹어서 배부를 만한 그런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이 얼마나 큰 건가 하는 것을 강조할 때 먹어서 배부른 것을 묘사하고, 하나님이 이런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명기 14장 29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4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가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배불리 먹이시는 분이니까 네가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았다면 너도 네 주변에 있는 객과 과부와 과부들을 먹어 배부르게 만드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금 배가 고프신 분이 계신가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식사를 못 하시거나 아니면 몸매 관리를 위해서 아침 식사를 안 하시거나. 우리는 지금 2024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배를 곪는, 그래서 배가 고픈 인생을 살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도 4, 50년 전이죠. 그래서 연세 많으신 어른들 중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유는 비로소 배부르게 먹게 만든 대통령이었다는 거예요. 그 어른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전에는 배를 골았던 거죠. 그리고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 두 끼 먹는 사람, 세 끼 먹는 사람 조사했던 기억납니다. 하루에 한 끼, 두 끼, 세 끼. 그리고 저도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학교 가면 집에 올 때 빵을 한 덩어리씩 줬던 기억나요. 학교에서 빵 주고 이렇게 얻어먹고. 그러니까 그 시절 어려웠던 시절인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다 배를 고르는 시대가 있었던 거죠. 고대 사회에 하루 세 끼 먹는 거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끼 먹는 거 일반적이고요. 하루 한 끼도 채 못 먹는 사람들도 있었던 그런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먹어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양식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제자들은 해가 저물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다 흩어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각기 촌과 마을로 가서 먹을 거를 사 먹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음식을 사 먹을 만한 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겠습니까? 요컨대 제자들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는 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흩어보내서 각자 도생하게 합시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각자 도생하게 합시다.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을 때는 각자 도생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가 짊어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타락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해결하게 버려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짊어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내 문제를 내가 짊어져야 되는 줄 아는데 주님이 우리 문제를 짊어져 주시는 분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9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분인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짐은 내가 짊어져야 된다 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생에는 홀로 짊어질 수 없는 짐도 많아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문제들도 있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 인생의 죄는 스스로 짊어질 수가 없어요. 내 죄를 내가 짊어진다고 하면 결국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시고 우리의 죄 허물을 씻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스스로 내 문제를 내가 다 짊어질 수 있다. 그거 착각입니다. 인생에는 스스로 짊어질 수 없는 짐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짐을 날마다 짊어져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그것이 믿음인 거거든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의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의지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의지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 무능함과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연약한 인생인 거예요. 스스로 모든 짐을 다 짊어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짊어져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기 연약함을 인정해도 괜찮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 내 짐을 짊어져 주시는 그 주님을 찬송하고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짊어지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을 때 각자 도생하게 버려두지 말고 남의 짐이라도 남의 짐이어도 짊어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 그럴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굳이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될 문제여도 기꺼이 짊어지는 그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짐을 짊어져 주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훌륭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네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 아니지만 불쌍하니까 그 영혼 짊어지고 기도하고 불쌍하니까 그 영혼 짊어지고 내가 돌봐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나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거 내 문제 아니다.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그거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내 문제 아니지만 생각하고 챙겨주고 배려하고 돌보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배고픔을 누군가의 슬픔을 함께 짊어지는 거 그거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시대에 얼마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시대에 어쩌면 이제 3월이고 곧 4월 다가오는데 가장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분들이 있다면 세월호 유가족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의 글을 읽었는데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사고를 당한 뒤에 자기 자식들이 거기서 죽고 난 뒤에 자기가 뼈저리게 느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한민국 정부는 책임을 안 진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나 이태원 참사 이후에 뭔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그거 자기들이 깨달은 한 가지. 또 하나는 자기들도 한 거예요. 남들이 그런 재난을 당할 때 자기 문제가 아닌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세월호 참사 당했을 때 그 유가족들의 고통을 보면서 자기 문제가 아닌 줄 알았대요. 우리는 세상에서 누군가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고를 당하고 나니까 그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게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일이구나. 이거를 자기들이 알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괴로워하고 슬퍼할 때 그게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남의 고통과 남의 아픔을 남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 짊어질 줄 아는 제자들은 각자 도생하게 합시다. 해가 저물어 가고 그러니 이제 보냅시다. 각기 촌과 마을로 가서 먹을 것 사먹게 합시다.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셨을 때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죠. 예수님이 약속한 게 없어요. 뭐 예수님께 오면 식사 제공 약속한 적 없다는 거죠. 보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셨을 때 제자들에게 남의 문제를 짊어지는 법을 가르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도라는 것은 남의 문제를 짊어지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4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 두 마리를 사람 떡과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나누어 주셨는데요.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셨어요. 아마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가장 가슴 벅찬 어쩌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떡을 사온들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짊어질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의 문제는 내가 짊어질 문제가 아니다 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먹이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잔치가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헤롯의 잔치가 있고 예수님의 잔치가 있습니다. 헤롯은 갈릴리의 귀족들을 불러다가 잔치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기 보시면 21절 마가복음 6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자들과 갈릴리의 귀인들 헤롯은 특권층을 불러다가 귀족들을 불러다가 잔치했죠. 예수님 주변에는 누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귀족들도 와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도 있었겠죠. 세리나 죄인들 같은 사람들도 와 있었을 겁니다. 아, 근데 우리 복음서 읽으면 늘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너는 왜 손 안 씻고 먹느냐. 여기 모인 5천 명이 손을 씻고 먹었을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왜 저런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이 5천 명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 않았겠어요? 이 천국의 잔치는요. 뭐 그런 어떤 종교적 규례와 상관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든지 모여서 아마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셨을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그 천국 잔치의 핵심이 아마 여기에서 다 드러나고 경험이 되었을 겁니다. 헤롯의 잔치는 특권층이 모인 잔치고 뭐 온갖 좋은 음식을 먹었겠지만 자기들의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이제 그런 잔치였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벌인 잔치는 소박한 음식이었지만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더욱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겠죠. 예수님이 정말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움의 추량이를 먹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잔치를 더 좋아하고 어떤 잔치를 사모하고 어떤 잔치에 참여하고 싶어 하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읽을 때 우리 주변에도 누군가는 배고픈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슬픔에 매인 영혼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을 텐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병이어 묵상하면서 그리고 아마 내일 여러분들은 이 오병이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제 그런 본문을 읽게 될 텐데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을 불러다가 식사 대접하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어제 토요일에 이제 아침에 교육자 모임을 하거든요. 어제 교육자 모임이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청년부는 수련회 가고 초등부는 리더십 캠프 가고 뭐 여하튼 허은영 선교사님은 무슨 또 저 캠프 강사로 가시고 해가지고 어제 한 절반 정도 모여서 교육자 모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고 우리가 몇 명 없는데 우리 짜장면 한번 먹으러 가자 이러면서 짜장면 집으로 향해서 가다가 짜장면 집을 향해서 가는 길에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밥을 교육자들 위해서 준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짜장면집을 가다가 돌아서 주방을 갔더니요. 어제가 대보름 날이었잖아요. 대보름. 정월 대보름 아세요? 정월 대보름? 대보름. 찰밥. 오곡을 넣은 찰밥과 뭐 온갖 나물과 뭐 이런 봄 내음이 나는 어제 먹었던 된장국에 봄 내음 나는 냉이를 넣은 냉이 말고 또 뭐 있죠? 냉이를 넣은 봄 내음이 나는 된장국과 그래가지고 어제 점심을 얼마나 잘 먹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보름이 되면 늘 저한테 찰밥과 막 이런 거 나물 챙겨주신 분들이 계세요. 어제 막 그렇게 생각지 않은 잔치였어요. 어제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주방 식구들이 막 그거를 준비를 했는데요. 엄청 행복했어요. 생각지 않은 잔치에 초대받은 오늘 아마 점심 때 여러분은 찰밥을 드실 텐데 어제 제가 먹은 오곡 넣은 찰밥은 아니고 그냥 하얀 찰밥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보름이다. 찰밥. 얼마나 대단한 전주제자교회 좋은 교회예요. 전국에 전주제자교회 같이 밥 잘 먹는 교회가 잘 없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 안식년 할 때 제가 거의 한 60개 교회를 가봤어요. 전국의 유명한 교회들. 우리 교회같이 밥 잘 주는 교회 없습니다. 좋은 교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맨날 먹으니까 모르죠. 당연한 줄 알죠. 절대로 아닙니다. 하여튼 누군가를 불러서 식사를 대접하고 누군가를 불러서 먹이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잔치를 벌이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죠. 떡이 몇 개나 있는지 너희들 한번 알아봐라.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뭐냐? 결국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잔치를 벌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천국잔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